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예수라
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임마누엘에 대한 이름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나 어떤 찬양, 때로는 책이나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때로는 전했던 어떤 우리 진리의 핵심 중의 핵심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한 전하는 어떤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건져내다, 옮겨놓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라는 말은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사망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를 옮겨놓으셨다라는 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23절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이 21절 이후에 나오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21절 말씀을 하고 구약에 예언됐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고 다시 23절에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나누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이유가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우리를 다시 건져내셔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았던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가 이루셨던 삶의 전부이신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죄로부터 건져내 다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오늘 이 21절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것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생각, 뭐 부정이나 아니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그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었지만 오직 예수. 예수님이 우리 주신 은혜가 충만하다. 부족함 없다. 넘쳐난다. 근데 진짜 오직 예수만으로 나는 진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직 예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삶의 고백이 진짜 내 삶에 있는가? 우리 안에 혹시 불만족은 없는가? 교회나 이제 전도지의 문구 가운데 가장 많이 있는 문구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삶이 행복해집니다. 딱 줄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행복한가?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행복한가? 여기에 대한 약간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런 것보다는 교회를 섬기고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행복한가? 이제 이것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말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면 진짜 행복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가?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나는 진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이름 안에 있는 죄로부터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진짜 행복한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진짜 행복한가? 에 대한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사실 나 진짜 행복해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는가? 지금 이제 저희 아내가 지금 카톡에 그 이름을 바꿨던데 그 유기성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얼굴에 쓰여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뭐 로또를 맞았든 금광을 찾았든 아무튼 대박이 나면 그 사람이 얼굴에는 대박 났다라고 하는 게 얼굴에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애써 감추고 싶어도 이제 입꼬리가 자꾸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행복하다라는 의미가 좀 이런 거거든요. 다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흐뭇한 미소가 젖이는 그 상태가 행복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입과 이제 이 미소가 짓는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삶의 어떤 문제들, 상황들,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기보다는 뭔가 부족하고 불행한 것 같고 뭔가 내삶 가운데 더 있어야 될게 없는 것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진 않은가. 이런 고민이 제 안에 드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진짜 행복한가?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적용될 수가 없죠. 근데 우리한테는 적용된다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 뜻 안에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겠다라는 뜻이 예수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안에, 죄로부터 구원받는 우리의 삶 안에 이 행복이 있는가? 나는 오직 예수 하면 충분해. 라고 하는 말이 내 마음의 중심 안에 고백될 수 있는가?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예수님 믿어왔는데, 꽤 오랫동안 말씀을 봐왔는데, 꽤 오랫동안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왔는데, 과연 지금 내삶 안에 그 고백이 진짜 드러나는가? 딱 보면, 아,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한 얼굴이 우리, 누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들과 있으면서, 누군가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 당신은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뭐가 그렇게 좋아요? 딱 물었을 때 이제 당연한 고백이지만 예수 믿기 때문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만한 얼굴에 쓰여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를 보면 늘 뭔가 근심이 차 있고 어두워 보이고 슬퍼 보이고 뭔가 그런 얼굴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물어볼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 말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예수,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자라고 의미하는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삶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셨던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당연한 거지. 근데 내 삶에 그것이 없다. 무엇인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삶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이걸 생각해 보면 아주 쉬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라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했을 때를 딱 기억해 보면 우리가 상태가 어땠고 그때 내 표정이 어땠고 그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고 있는지를 기억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했을 때, 우리의 입에서 이런 고백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뭔가 부족해요. 내가 뭔가 더 필요해요. 이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러죠? 뭐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했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충분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제 삶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충분합니다. 무엇인가 내 삶에 이런 것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소위 말해서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때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을 거거든요. 그때를 기억해 보면, 그때 상황에 무엇인가 우리가 필요했던 것이 다 채워졌거나, 우리 삶에 문제가 없거나, 무엇인가 지금보다 많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왔던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분했다는 것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고백이 없다, 그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부족하거나 예수님의 구원이 부족하거나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 거죠. 우리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이제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이 끝나고 약 400년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던 성경, 예수님 오셨던 그때잖아요.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제대로 나라가 있었던 때가 없었죠. 특별히 로마는 완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때. 영적으로든 시대적으로든 그 어떤 것 하나 소망이 없던 시대.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오실 만한 가장 완벽한 때였기 때문에 오셨겠죠. 근데 어쩌면 시대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별로 좋았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두운 시기,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소망했던 게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거는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했지. 이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진 이 메시아가 오면 어떡할 거다? 다시 회복될 거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다윗의 그 찬란했던 시대로 다시 회복될 거다. 지금은 우리가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지금은 이런 암흑기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 거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죠. 요한복음 말씀을 1장 쭉 읽어보면, 말씀이신,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는데, 뭐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히려 어두움이 가득했던 그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을 하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쭉 예수님의 생애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계속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사역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지만 결국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 그들이 왜 그랬을까?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당시 뭔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더 주도적으로 한 것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그들이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모습의 메시아와는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구원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지만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모습과 그들이 원했던 구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자꾸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들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방식은커녕 오히려 그들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자꾸 살아가고 무엇인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점점 예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때로는 고쳐주시고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지만 때로는 자기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병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리를 피해버리시죠. 그리고 죄인이나 그 당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창녀나 세리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죄인은 저들과 같이 있냐라고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뭔가 변호하기보다는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를 그냥 나중에 사정없이 까발리는 일들을 예수님은 하시죠. 더 자기를 미워하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원했던 구원. 사람들이 원했던 구원자의 모습과는 예수님은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과는 점점 가까이 가고 계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원했던 구원과는 멀어져 갔지만 예수님이 진짜 이루셔야 될 구원과는 점점 가까이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참 예수님은요, 이때도 이렇게 일하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분위기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께 우리가 원하는 식의 구원을 이루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루어셔야 될 진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진짜 구원으로 이루어가는 길로 가시는데 내가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니까 계속 갭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진짜 이루셔야 될 구원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마치 이스라엘과 같이 그들이 원했던 구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하면 참 구원의 기쁨 안에 우리가 살기보다는 점점 이참 기쁨을 잃어버리는 쪽으로 우리 삶이 진행되어 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셨던 참 메시아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원했던 구원의 모습으로 이루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을 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진짜 구원은 아까 21절에 나온 건 뭐예요?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것부터 구원하는 게 예수님이 이루셔야 될 진짜 구원이셨는데 그들이 원했던 건 자기가 처한 상황,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으로부터의 구원을 원했다. 그들은 어쩌면 죄로부터의 구원을 별로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 로마로부터의 압제되어 있는 상황으로부터 옛날에 찬란했던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자기가 처했던 상황으로부터 나가고 싶은 이런 거에 구원만 관심이 있었지 죄에 대한 구원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로부터 이들을 해방시키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이 로마의 앞잡이라고 할 만한 세리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그 불합리한 그 조세 제도를 바꾸시지도 않으셨어요. 수많은 창녀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창녀촌을 뒤집어 엎지도 않으셨죠. 가난한 사람들이 수많이 그곳에 있었지만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펴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눈으로 그것들 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 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고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으로부터 구원시키는 거,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죄였을까? 아주 간단해요. 왜 죄였을까? 좀 이렇게 보면 돼요. 가난, 때로는 불합리함, 때로는 어떤 잘못된 죄도 이건 다뭐할수 있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죄는 뭐예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무리 나라가 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어떠한 세상에 가질 수 없을 만한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절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이건 누구밖에 못해요?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가난해지고 수많은 불합리함과 가난함들이 이 땅에 들어온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처음부터 이걸 만드시지 않으셨거든요. 이땅 가운데 가난하고, 이땅 가운데 뭔가 불합리하고, 이땅 가운데 무엇인가 나눠지고, 이땅 가운데 수많은 고통이 들어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우리가 고통받고, 불합리하고, 수많은 고통과 슬픔이 이 땅에 들어왔던 건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아니었으면 이 땅에 그런 게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 풍성히 누리는 삶이 하나님 제일 먼저 만들었던 이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는 결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결하기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좀 무엇인가 체험받아야 될 영역이 있을 수 있겠어요. 무엇인가 이 상황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느끼게 할 만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오게 하는, 그것의 원인이 되는 죄가 해결되는 게 예수님께는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면 나머지 것들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루기보다는 내 앞에 지금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고 뭔가 행복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이 상황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이거 가져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없애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왜 이거 지금 나한테 두게 하시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초점이 맞춰주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어 있는 문제에는 죄를 해결한 예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 삶이 굉장히 심각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잃어버린 채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있다라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 상황, 때론 어떤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죄를 해결하신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 것을 초점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뭔가 문제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만 바라고 있다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 구원하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예수님을 일단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분인데 하나님 왜 나한테 원하는 걸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 삶이 가는 거죠. 삶이 어떻게 돼요?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아까 처음에 던졌던 오직 예수 하면 행복해지 않은 거예요. 난 예수님 믿는데 내 삶은 왜 이래? 난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내 삶의 문제는 왜 여전히 이러고 있어? 난 여전히 부족한데? 난 여전히 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소망이 없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지. 그러자 이제 형식적으로 교회는 나가고 말씀은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전혀 예수님을 믿는 자로 구원을 입은 백성으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불행한 거예요. 진짜 불행한 거죠. 무엇인가 내 삶에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에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도 못 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안에도 못 살고 좀 애매한 상황을 살아가는 제일 불행한 거예요.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사는 거죠. 애매하니까 삶이 늘 괴로워.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안 짓는 것 같지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어느 한 곳에 마음 두지 못해요. 예수,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자.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살아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유이 하늘로 가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루셔야 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던 모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걸 다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땅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 이루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셨죠. 그리고 나머지 이 땅에서 또다시 이루어야 될 구원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의 삶 안에, 죄로부터 구원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삶을 어디에 헌신해야 될까요? 여전히 죄의 문제로부터 파생된 문제들을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것을 해결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는데 우리 삶을 드리며 살아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것은 다또 치워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부터 우리는 불행해. 난 여전히 내 삶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 여전히 난 이런 게 필요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루셨던 구원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면서 불행해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삶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 20절의 이 말씀은 이런 거죠.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될이 문제, 죄에 대한 문제 해결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헌신해라. 이 세상에서 일어날 문제의 근본, 근원이 없어졌으니까 그것은 너희는 해결된 사람들이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며 살아라. 너희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여기에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다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해결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특별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셨고, 예수님께는 우리가 능히 행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한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실 만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데, 우리 성 가운데 무엇을 구해야 되냐라는 거죠. 여전히 필요한 거 구해야 돼요? 아니, 구할 수 있어요. 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무엇인가 내 삶의 필요와 초점이 여기에서 맞춰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하실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필요하고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문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성립되려면 내 삶에 지금 필요하고 부족하고 때론 처한 상황 안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것 안에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가 딱 붙잡혀 있으면 오직 예수 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이 되죠. 근데 이것을 싹다 잃어버리면 우리는 늘 불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은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이 땅에 우리 삶을 던지고 헌신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히려 이것들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고 지금 내 삶에서 누려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 날마다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라고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두신 죄로부터 구원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얻은 믿는 그 이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하는 이야기인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구원은 뭐예요? 이 15절에 나온 흠없고 순전해서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안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드러내며 살으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야 될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오히려 어그러지고 거슬러서 사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흠없고 순전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다시 어그러지고 거스르게 사니까 이게 삶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 이게 어그러져 있는 상태로 있었으면 그대로 사는 게 자연스럽고 편해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건져졌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게 된 우리에게 다시 어그러진 상태로 돌아가 산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흠없고 순전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두신 대로 그것을 따라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제자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교회인 거죠. 그들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제자 삼는 것, 그들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해 가는 것,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구원을 여러분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요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삶에 있는 이슈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죄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이루는데 우리의 마음에 초점이 있어요? 아니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우리의 초점이 있어요? 아니 우리의 부족한 무엇인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 더 누리고 싶은 것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누려보세요. 우리 삶에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늘 구원이 필요하지. 우리 삶에 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해. 그렇게 되면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거하는 게 필요하지. 제가 늘 얘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은혜 받기는 쉽다. 하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유지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삶이 조금 어려워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오직 예수, 좋지. 하지만 이게 필요해. 라고 하는 게쭉 따라와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 믿음이 떨어졌을 때,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우리 삶에 예수님으로 뭔가 만족하기에는, 뭐, 만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싶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 안에 만족되지 않은 이것 때문에 그게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단적인 예. 이걸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이걸 유지하는데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을 잘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 살고 그냥 마음을 그냥 허튼데 그냥 막 흘려보내면 쉽게 이것을 잃어버리거든요. 옆에 좀 누가 건들기만 해도, 상황이 조금만 어렵기만 해도, 내 삶의 필요들이 줄어들기만 해도,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만 해도 쉽게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예수,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자. 여러분,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자녀, 어떤 사람들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서 믿고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져도니깐,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있게 되지 않기를 바라. 사순절 네 번째 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때 다시 한번 예수 그 이름에 담긴 의미,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 회복한 자로,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삶에 필요가 있어요. 삶에 문제가 있어요.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 달라고 단순히,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없게 해 주세요. 이거 왜 저한테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가 아니에요. 다시 예수님의 능력이 이것 해결하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없기를 기도해달라고, 내가 무엇인가 필요한 걸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고 따라가는 제자라면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거기에 우리 삶을 헌신하도록, 거기에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삶을 드리는 것도 행복하고, 내 삶을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행복하고, 내 삶이 좀 어그러져도 행복할 수 있는 것. 왜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변하지 않거든요. 부족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다시 한번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 뒤에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